성경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또 지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진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지금 열왕기와 함께 나누는 이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8세기 후반에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았고요. 사내립이 침공하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 침공한 시점은 역대기야 32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뒤에도 큰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떤 파멸에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되었던 그 믿음의 시험을 위하여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단련을 위하고 또 그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 또는 올바르지 않은 자들을 제거해서 그 믿음을 더 순수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초기 반응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먼저 시간적으로 좀 앞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확장하고 또 보수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루살렘의 식수 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쪽이에요. 그 읽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림도 좀 넣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은 애당초에 그 골짜기 속에 세워진 도시여서 물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언제나 먹을 물이 걱정이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몇 해 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확 증가를 하면서 이 식수 문제가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뭐 녹물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더불어서 서울에서도 영등포구인가 그쪽에서도 녹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그 서울 시내 그 수도관인가요? 그게 노후화된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 먹는 물 확보하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도시화 문제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이 물을 확보한다라는 건 외적이 침공했을 때 아주 중요한 생존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랫 연못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 지하로 팠습니다. 이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혼샘 물을 지하로 해서 아랫 연못이 실로암이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지하로 공사를 대수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요 길이가 한 525m라고 합니다. 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 양쪽에서 시작을 해서 꾸불꾸불꾸불 갔는데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당시에 토목공사가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전이고 이 히스기야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였죠? 고조선 위만조선도 아니었던 그 옛날 고조선이었는데 히스기야 때는 이런 지하 대수로 공사까지 했네요. 예. 그래서 사내립 침공이 확실해지자 이제 그 위쪽에 있던 기혼샘 성벽 밖으로 노출됐거나 아니면 외벽 안에만 들어와 있던 그 기혼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역대기하 32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고위직 신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통치자들과 또 뭐라고 표현이 돼 있죠? 32장 2절에 통치자들과 아무튼 그 귀족들 그리고 군대 대장들 고위직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용사들, 그러니까 직접 돌을 옮기고 일을 하는 이런 일꾼들과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처음에 보실 때부터 아시겠지만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어요. 강제로 막 백성들을 몰아쳐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그 우상 제거하고 성전 청소하고 유월절 준수할 때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그때까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소위 뭐라 그러죠? 영빨이 안 섰어요, 그때.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이 직접 나서서 레위인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잘 들어라라고 격려해주고, 또 히스기야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성향의 리더였어요. 뒤에 이제 뭐 올해 하기에는 이제 어렵겠지만 내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겠지만 요시아 왕을 보시면, 요시아 왕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는데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와 많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강하게 이끈 왕이었어요. 전투적인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달랐을 수 있겠죠. 히스기야 때는 아직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하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어도, 부왕국 유민들이 내려와서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요시아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들을 이끌려다 보니 사실 요시아 왕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따뜻한 왕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제로 이끌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의 목을 치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의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새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뭐 읽어봐라 하는 책 중에 뭐 집단 지성을 활용해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서 그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 또는 단 한 사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끌어가는 게 좋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항상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회의에 한 20, 30명 들어오면 막 산에 가 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얘기하다 보면 막 사실 이제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옵니다. 막 산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따라 몇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강하게 이렇게 인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는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 리더십에 이렇게 동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시아 때처럼.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처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히스기야 때나 아니면 요시아 때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때처럼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또는 요시아 때처럼 몇 사람이 강하게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그때 역시 따라오는 사람들도 마음을 합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마음을 통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든 아니면 또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 그 마음을 합하는 문제는 언제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위로를 잠깐 보실게요. 역대기야 32장 7절부터 8절 요 두 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제 성벽 공사를 시키고 이러면서 위로를 또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뭐뭐뭐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 저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 이사야가 대언을 했을 때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후면 분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잠시 후면 일이 바뀔 테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이사야는 미리 말씀을 전해놨던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 51장 아닙니다. 예.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는 말을 지금 히스기야가 했는데 정말 많아요. 예. 히스기야 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라고 했으면 뭐 예루살렘 백성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이 당시에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애들까지, 젖먹이까지,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남자, 여자 다 합쳐봐야 10만 명이 안 돼요. 네. 이때 이제 개수는 남자 성인들만 했으니까 남자들, 성인들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2만 5천 명이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역사로 봤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던 거예요. 다윗 시절에는 한 2천 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2천여 명밖에 안 됐던 예루살렘이 2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쳐봐야 10만 명이 채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근데 산헤립이 몇만 명을 끌고 쳐들어왔는지 기억하세요? 네, 군사만 2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젖먹이까지 다 합쳐봐야 10만 명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게하시가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좀 혼도 좀 내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서 산에 그저 뒷산에 불병거가 가득 있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역대기야 32장 7절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8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사람의 숫자는 예루살렘엔 젖먹이 합쳐서 10만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 아시리아 군대가 20만이 되든 30만이 되든 그보다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우리 암송도 하고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단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이 거느리고 있는 그 엄청난 천사들 중에 단 하나만 있어도 그와 함께하는 자 몇십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서 51장에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겁이 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범죄예요. 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을 잊었고요. 예.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둘러싼 그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자, 오고 있자,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고, 오, 좋은 말을 했죠. 그쵸?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조금 더 예루살렘에 접근하자,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사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립의 침공이 이제 본격화되고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보이자 갑자기 연약해져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사내립에게 아주 굴욕적인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 14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이제 14절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유다의 피해가 아주 급증했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부분의 유다의 도시들이 이미 사내립의 수중에 들어왔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로 인한 그 지배 두려움이 뭐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블레셋 쪽을 휩쓸고 갔고요. 조금 이어서 암몬이나 이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팽배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반성을 하면서 회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했냐면요. 히스기야는 통치 초기에 아시리아에게 보내는 그 조공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내가 신하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아시리아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에 따라 아시리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조언을 하던 이사야 역시 아시리아를 섬기지 말고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계속 조언을 해줬고요. 히스기야 역시 자기 믿음의 행동대로 아시리아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자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자 사내립이 다음 페이지, 3페이지예요. 사내립이 요구를 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0달란트가 1톤 정도 되는 무게예요. 네. 금 1톤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세요? 네, 저는 뭐 가져본 적이 없고요. 금 1톤은 제가 사실 은 300달란트, 아니 은하고 금하고의 시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금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금 1톤이 어느 정도 될까? 금 30달란트면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당시 18만 명을 하루에 고용할 수 있는 일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이 몇 년치 일당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8만 일치 일당이겠죠? 이걸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면 한 36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금이 현금으로도 쓰여왔잖아요. 예, 과거로부터 이 금은 현대까지도 현금의 대체재로서 사용되어 와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거래시장 가면 금 시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오늘날 시세로 한 360억 원 정도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은까지 포함하면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은 한 300달란트, 은 10톤 있어요. 요게 한 1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립이 요구한 게 한 500억 정도예요. 오늘날 시세로, 옛날 말고. 오늘날 시세로 한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 보상금으로 500억을 지불한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게 금액이 큰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500억, 500억. 예, 전쟁 배상금으로 500억은 큰 숫자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오늘날 시세로 그 전쟁 보상금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들끼리 전쟁할 500억이면 사실 뭐죠? 그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5개 쏘면은 500억 가격이에요. 500억 적은 큰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사내립이 하지만 당시에 유다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 우리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규모면 500억 큰 돈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0조 정도 연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나라라면 갑자기 쳐들어가 놓고서 500억 내놔라 이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문들 그리고 자기가 통치 초기에 금을 입혔던 어떤 성전의 기둥들이나 이런 데서 금을 죄다 벗겨내서 탈탈 털어서 국가 전체 탈탈 털어서 사내립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이 당시 유다에겐 아주 큰 돈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유다 왕들이 외교적인 목적으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탈탈 털어서 활용을 했던 경우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3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읽기 자료에 상세하게 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한번 그랬고요. 요아스, 여호아스라고도 하는 요아스 왕이 그랬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탈탈 털어서 이제 자기 목적대로 남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금이 많았던 도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에, 솔로몬 시대에는 1년에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오던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1년에 606. 지금 사내립이 금 30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문에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금박을 했던 것까지 털어내던 시절인데 솔로몬 시절에는 1년에 600달란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돈들이 들어오고 하던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그 후대 왕들이 이제 이걸 다 일종의 말아먹은 거죠. 이 아사, 여호아스, 아하스 왕의 경우를 보면 금과 은을 이렇게 해서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약간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거 시간 되실 때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사 왕이 어땠는지, 여호아스 왕이 어땠는지, 아하스 왕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때는 잠시 그럴 수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래 보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약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역대기서의 묘사에 따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신실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상 눈앞에 사내립의 대군이 도달한 것을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딱 이 시점을 겨냥해서 이사야가 미리 경고를 해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9절에 보시면 9절과 11절에 보시면요. 11절 뒤쪽에 보시면 뭐가 너희들이 이것저것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으신 이에게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 산헤립이 무서워서 금과 은을 탈탈 털어주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신하가 되고 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잠시 머리가 헷가닥 했었던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요 뒤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네.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역대기야 3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식수 준비와 성벽 강화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지만 막상 군대가 도달해서 두려움이 내 눈앞에 보이자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래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막상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딱 도달하면 무너져 버려요. 네, 내가 과거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교제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네, 제가 그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냥 원래 본연의 마음이 그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많은 그 도우심을 받았고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어도 정작 눈앞에서 또 대군이 나타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참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심지어 엘리야도 40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하고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룬 그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날 저녁에 이사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꽁무니를 빼고 옆 동네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무려 200km가 넘는 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저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런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거기에 무작정 낙심하여 하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랬으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즉시 일어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자 산헤립이 그거 받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기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야 그냥 예루살렘 통째로 내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헤립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직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다시 담대하고 우연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넘어졌어요. 저는 넘어진 게 확실하다고 봐요. 읽기 자료에 써놨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게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강화를 시도한 거 이거 사실은 이제 변명을 막 해주세요. 아 이게 사실은 다윗이 도망칠 때 그 뭐죠? 보여주는 빵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잠시 일부 후퇴한 거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히스기야가 이때 두려움 때문에 한번 넘어진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주변 뒷 상황을 따라서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 담대하고 연한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그 이후에 산헤립을 물리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아주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한번 넘어진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저도 여러 번 좀 언급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저기 6.25 사변 이후에 아직 특별히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저 땅에서 뭐 베트남 전쟁 파병도 있긴 했었지만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 특히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상습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25년 전쯤에 그 아하스 왕 시절에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해서 12만 명이 전사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또 10여 년 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이미 그 예루살렘 안에 그 패망을 겪었던 그 잔인한 일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만 살아있었지 나머지 유다 도시들과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가나 블레셋 도시들이 이미 다 황폐화져 있고요. 다 함락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전 당연히 70년대 태어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6.25 때 부산까지 그 피난을 가셨어요. 예, 서울에서 일사후퇴 때인가 그때 이렇게 가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하다 오셨는데 부산에 그때 부산까지 그 어디죠? 경상도까지 그 공산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북한군이. 그냥 그때는 그냥 다 망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여기 쳐들어와서 그 부산 지역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냥 망한다. 이제 끝났다. 왜냐면 남한의 모든 지역이 다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치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 공포감 이런 거에 따라서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이 잠시나마 실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자라는 말씀이 뭐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성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하루 남았나요, 이제? 예. 이 랍사게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